사도행전 4번 메시지 서문과 준비 두 번째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이 이 책의 서문임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1장 3절부터 26절까지에서 우리는 준비를 갖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심을 계속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심. 사도행전 1장 3절은 고난을 당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으니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님은 왕국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는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왕국에 관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바를 충분히 기록하는 대신 누가는 다만 주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만 말합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이 왕국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사도행전에서는 듣지 못하나 다른 부분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그분이 말씀하셨던 바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복음서들 안에서 왕국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부활 후 40일 동안 그분이 왕국에 관한 새로운 것을 제자들에게 제시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보다 나는 주님이 복음서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바를 반복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서들에서 주님이 왕국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의 교수이신 주님이 자기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 동안 그분의 가르침을 반복하셨다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최소한 추정해 보낸 방식으로라도 그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에게 왕국에 관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복음서들에서 왕국에 관해 말씀하셨던 바를 전부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의 가르침은 복음서들 안에 기록된 것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의 필요성. 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왕국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아직 육신 안에 계셨기 때문에 아직 그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당시 제자들 속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아는 데에는 영적인 직감, 곧 영적인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직감이 결여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늘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타락한 인류의 천연적인 관념입니다. 복음서들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들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을 그들 속에 생명주는 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한 면에서 그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었지만 다른 한 면에서 그리스도, 곧 생명주는 영께서 그들의 생명과 인격으로 그들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속에 생명주는 영을 모시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왕국.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형성하시도록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으로 확장되시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왕국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갖게 될 위임에 있어서 그들의 전파에 주된 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과 누림으로 다스리시고 왕 노릇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들이 이 왕국의 신성한 본성에 부합되는 신성한 생명을 갖도록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교회 시대에 성령 안에 있는 그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왕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장차 올 왕국 시대에 그들이 물려받고 누리기 위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영원한 왕국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교회의 실제입니다. 거듭남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믿는 이들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성장은 그것의 발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믿는 이들, 곧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안으로 심겨진 생명의 씨이신 구주 자신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신의 왕국으로 다스리실 영역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거듭남이고 왕국의 발전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날 신실한 믿는 이들이 살고 있는 교회이며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유업의 상인 장차 올 왕국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축복이 있는 영원한 영역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왕국을 하나의 신뢰로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인류가 인간 생명의 왕국이듯이 하나님의 왕국 역시 신성한 생명의 왕국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 존재가 아니라면 인간 생명의 왕국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들은 인간의 왕국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는 사람의 생명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개가 인간 생명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람의 왕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의 왕국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신성한 생명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확장. 신성한 생명을 이미 영접한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알 뿐 아니라 이 왕국의 부분들입니다. 만일 개가 인간 생명으로 태어나서 인간 존재가 될 수만 있다면 이 인간 존재는 자동적으로 인간 왕국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으며 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에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확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시는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에게 번식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준비시킬 때 주 예수님은 그들이 왕국에 대한 합당한 인식을 갖도록 도우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번식, 곧 확장의 일부요,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하심.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안에서의 침례를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4절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고 말합니다. 여기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약속과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약속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약속인데 이는 경륜적으로 믿는 이들의 사역을 위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쏟아 부음으로써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활한 구주께서 본질적으로 제자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내주하기 위해 부활의 날에 제자들 속에 불어넣으신 생명의 영과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주님의 약속은 부활하신 날에 성취되었는데 그때의 그 영은 제자들 속에 생명의 호흡으로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아버지의 약속은 50일 후 그 영이 강한 바람으로 제자들에게 불었을 때인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주님이 하신 약속과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구분짓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이들이 이 두 약속을 함께 섞어버립니다. 요엘서 2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주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하신 약속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내 아버지의 약속에 관해 말해준 적이 있다. 이제 너희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한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못 되어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 신자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 안에서 침례받았고 두 번째로 이방인 신자들은 고넬료의 집에서 침례받았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참된 신자들은 우주적으로 영 단번에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 6절은 그들이 함께 와서 예수께 묻기를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말하니? 라고 합니다. 사도들과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이 찾고 있던 이스라엘 왕국은 물질적인 왕국이었습니다. 이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 건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왕국과는 다른 것입니다. 6절에 기록된 질문을 할 때에 제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그들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념은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이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도 이스라엘 왕국이 복구되리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장 3절에서 우리는 주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비록 주께서 40일이 넘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보다는 이스라엘 왕국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왕국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의 침례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성령 안의 침례는 둘 다 신약 경륜과 관계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6절의 질문에서 가리키듯이 제자들은 그때에도 이런 것들을 합당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두라. 이스라엘 왕국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성령 안의 침례에 관한 내 말을 받아들이라. 우리 위에 계신 성령. 1장 8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러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성령 안에서 침례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다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져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생명의 영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동일한 성령이 제자들 위에 임하여 경륜적으로 능력의 영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영의 경우에 우리는 그분을 호흡으로 들이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영의 경우에 우리는 그분을 엘리야의 겉옷으로 예표된 하나의 제복으로 입어야 합니다. 전자인 생명수는 우리에게 마실 것을 요구하고 후자인 침례와 물은 우리에게 잠길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체험을 위한 한 영의 두 방면입니다. 생명의 영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생명과 생활을 위한 본질적인 것이고 능력의 영의 쏟아부음은 우리의 사역과 일을 위한 경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들이란 헬라어는 추가적으로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증인들은 생명 안에서 부활하고 승천한 그리스도의 산 간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문자로 된 교리만을 전파하는 설교자들과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성육신 안에서 독자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왕국의 씨로 유대인의 땅에만 뿌림으로써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승천 안에서 신약에 있는 그분의 사역의 출발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최종 완성이 되는 땅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의 승천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이 증인들, 곧 이 순교자들을 통해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분의 이런 류의 순교자들, 곧 그분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시대적인 전환이 필요함. 1장 8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신다는 것과 또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함을 관심해야 한다고 지적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스라엘과 모세와 율법 준수에 관한 전통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큰 전환, 곧 시대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간략하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경륜적으로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곧 이스라엘 왕국으로부터 교회인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교회에 관심을 두라. 또 너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 곧 내게로 옮겨져야 한다. 모세와 율법 대신에 너희는 나를 가졌다.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준수자들이 될 필요가 없다. 이제 너희는 나의 산 증인들, 곧 부활한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분은 나이지 모세가 아니다. 너희가 가진 율법이 현재의 나처럼 그렇게 살아있는가? 나는 여기에 살아있는 분으로, 곧 부활한 분으로 있는 것이다. 너희는 나와 3년 반 동안 지냈다. 그때 너희는 나의 죽음과 장사 지냄을 보았다. 심지어 너희는 나의 비어있는 무덤도 보았고 그 후에는 부활 안에 있는 나를 보았다. 지금 현재 나는 부활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다. 모세와 율법은 잊어버려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나의 산 증인들이 되라. 제자들은 그들에게 시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경륜적인 전환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도 역시 그러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록 당신이 구원받은 지 수년이 되었다 해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많은 믿는 이들이 이에 관해 생각해 보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대신에 많은 이들이 신약 안에 있는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자들처럼 계명 준수자들이 되기를 갈망하지만 자기들이 주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관념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시대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신약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구약의 관념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구약의 관념 밖으로 나와서 신약 경륜 안으로 옮겨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 준수자들로부터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전이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계시의 영이 당신에게 그러한 옮겨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가리키시는 주님의 말씀 역시 그분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